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아멘. 오늘 본문 이제 40장부터 42장까지를 쭉 보면 이제 이런 그 성전의 구조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마 좀 정상적인 아주 이렇게 건강한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야 정상입니다. 예, 아는 척을 하면 그런 사람 멀리해야 됩니다. 예, 읽고 나도 이걸 몰라야 됩니다. 그죠? 뭐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거는 구체성입니다. 아, 나 영어 잘합니다. 그 말로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회사 면접 때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영어 시험 성적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 높으면 잘하는 것이고 낮으면 못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걸로 서류로 걸러버립니다. 구체적인 점수를 내어놓아야 신뢰를 얻지 뭐 그 사람의 말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받으러 갑니다. 대출받으러 온 사람한테 엉성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합니다. 은행원들이 그 엉성하게 질문하지 않아요. 무슨 가게를 할 것인가? 가게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가게 위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인가? 예상 매출은 얼마인가? 거기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그 사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사람은요, 구체적이에요. 뭐 언제 그 지사님 언제 한국 한번 다녀오십니까? 물었을 때요. 아니 뭐 한 다음 달 월요일 표를 끊어놨습니다. 하면은 그분은 되게 거의 갔다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언제 한번 가시지 한번 막 올 봄에 한번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왜냐면 그분도 아직 마음이 확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이면은 되게 그거는 확실합니다. 애들도 뭐 워크 익스피리언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현장 경험이죠, 그죠? 그 뭐 회사나 병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럴 때 애들 이제 나이대가 되면 뿔뿔이 흩어져 갖고 합니다. 아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요, 자기들 이미 그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봤을 거라고요. 그 정도 나이 되면 10살 좀 넘어가고 하면은 그런데 왜 굳이 그거 뭐그 경험이라 현장 경험이라 해갖고 막 학교에서 뿔뿔이 보냅니까 그거를? 그 애들 귀찮게, 예, 애들도 귀찮지만 그 일하는 사람 더 귀찮잖아요. 예, 이것들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뭐 백날 어떻게 뭐 피를 어떻게 뽑고 막 이런 게 해봐야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본만 못한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한번. 저도 어릴 때 수많은 그 개구리 막 해부된 사진 그렇게 막뭐 봤지만요. 사실 실제로 학교에서 그 개구리 그 배를 째가지고 우리 해부 해보면 막 팔딱팔딱 심장이 뛰고 하잖아요. 그거 한번 본만 못한 겁니다. 경험을 해보면요. 말이 일단 구체적이에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때의 기억.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학생으로 훈련 받을 때야 뭐 지적으로 아주 날카로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 신학생들의 목회 비전을 들으면요. 정말 진짜 이 스타워즈 같은 영화보다 더 웅장할 때 많습니다. 목회 비전. 기생충 같은 그 영화보다 더 현실 비판적입니다. 예. 문제는 뭡니까, 그게? 신학생들은 구체적이지가 못해요. 현장을 모르니까. 예, 또 목회 현장은 다르잖아요. 예. 다르지. 구체적이거든요. 당장 우리 정규인 수행회라도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산기 두드려봐야지요. 예, 계산기 두드려봐야지요. 예.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생각하는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도님들이 너무 이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해요. 찬양도 뭐 예수 내 친구 이런 찬양만 좋아해요. 막 그래. 근데 반대편 성도님들은 또 한편 또 예수의 신성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막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막 이런 찬송만 좋아하고 막 심판자 예수. 아,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런 분쟁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실제로 하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은사를 적절히 분배할 것인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과 다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자들과 부딪히면 어떻게 하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이 정말 말하는 바, 그 올바른 신학을 잘 제시하고 지도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참 많이 고심합니다. 근데 그 현장은요, 그 주일 점심 메뉴 갖고 고심해야 돼요. 예, 주일 점심 메뉴 갖고. 예.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갈등을 빚어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분은 너무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예, 이런 걸로 강조한 그런 게 없어요. 예. 아주 구체적입니다. 핫도그로 갈 거냐, 김밥으로 갈 거냐. 겪어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죠? 예, 그걸로 마음 상하고 이래요. 목사님한테 삐져서 교회 안 나온대요. 왜 삐졌냐? 아, 지난주에 저 군사님이 기도할 때는 말이야. 목사님이 아, 기도 참 준비 잘하셨습니다. 칭찬해놓고서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는 목사님이 한마디 언급도 없었대요. 목사님한테 삐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현장입니다. 현장. 아주 구체적이에요. 문제가. 이런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사실 지금 또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목회 안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워요. 물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원대한 비전 제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약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 하여튼 뭐 공부 안 해도 아이고 자식 저 지질이 공부 안 해도 적당한 대학이라도 좀 보내놔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부모가 그뭔 말인들 못하겠어요. 야 애들 자극 주려고 야니 대학만 가봐라 아빠가 그 멋있는 차한대 뽑아줄게. 그 애들이요 자극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왜냐면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구체적이잖아요. 적어도 자극을 주고 싶으면요. 계약서 들고 사인해 와야 돼요. 아빠가 이 잔금만 치르면 된다. 여기에 네가 합격한 순서에 아빠 여기 사인만 한번 하면 된다. 약속도 구체적이어야 애들한테 실제적인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이라고 무조건 희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어야 돼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구체화될 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젊으셨을 때이 성경을 쭉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을 요한계시록부터 저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한번 필사를 딱 하셨어요. 다 하시고 저거 그 만다고 그 성경을 쓰셨어요. 이래 물어보니까 아 나중에 아 자기 엄마가 이 며느리가 오게 되면은 이걸 참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의 며느리를 다 데리고 오라 이거지요. 예. 제가 그걸 그 소리를 어머니한테 들었는데요. 아무 도전이 안 되더라고. 예. 아니 다른 집에서는 그뭐 아파트 열쇠를 준다든지 막 이런다는데 지금 물 성경책을 적은 글을 더 깨끗하고 예쁜 성경 얼마나 많은데 없어요. 그 집에 부모님 집에 있지. 저희 아내도 딱히 뭐 원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예. 그 그냥 본인의 신앙의 훈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40장을 우리 시작으로요. 에스겔 끝까지는 사실 이제 다시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어떤 환상입니까? 우리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잘 알겠지요. 이제 새로 지은 그 성전을 보는 환상이지요. 우리 이제 교회 건축 같은 거 준비하고 할 때요. 사실 뭐 이런 본문 참 많이 인용해요. 적절치 못하지만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본 성전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요. 이제 40장부터 보면은 성전의 구석구석 묘사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뜰과 북문, 남문, 동문, 뭐 저기 안방, 뭐 현관, 그죠? 지성소, 제단 등등 이제 쭉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너무 구체적이니까요. 지금 마치 실제로 성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에스겔 40장의 42절까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혹시 뭐 찾아보시거나 하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설계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보면. 3절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실제로 측량을 해요. 삼줄과 장대라는 것은 길이를 재는 짧은 막대기와 오늘로 따지면 하나는 줄자입니다. 이 말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옷 살 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옷 안 사 입지요. 여러분 다들 뭐 치수를 어떻게 맞춰서 사 입으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가가지고 대충 그냥 스몰 사이즈 같은 거 사면은 맞아요. 건물을 지금 이런 식으로 측량한다는 건요 매우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요. 제가 진짜 뭐 솔직히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측량해 본 적이 없어요. 사이즈를 모릅니다. 여기서 여기가 어디까지인가. 뭐 예 사이즈를 몰라요. 그냥 슥슥 훑어보고 계약한 것이지 뭘 그 꼼꼼히 재고 이런 적이 없다고요. 지금 40장에서 42장까지 보면 아주 꼼꼼히 측량합니다. 그러니 이는 사실 사기일 수는 없어요. 너무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성전은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좀 놀라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진짜 완전히 뭐 사기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럼 혹시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성전 아닌가? 우리 알잖아 이거 마지막 날에 성전 같은 거 없다고요. 그죠? 천국에 성전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을 텐데 뭐 그분을 예배할 장소가 뭐 따로 필요합니까? 계시록 21장 22절 아닙니까? 거기는 천국에 내가 보니 성전이 없더라.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기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이미 천국의 모습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성전은 대체 뭐냐? 이라는 거예요. 뭐냐 이거 도대체? 이 장황하게 이제 성전에 대해서 지금 40장부터 시작하고 48장까지 쭉 달려 나간다고요. 이는 오랜 시간 성도들과 뭐 신학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 쉽게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걸 뭐 상징으로 읽는 것다든지 뭔가 앞으로 있을 예배 장소에 대한 상징이 아니겠는가. 상징을 할 것이면요. 하나님 뭐 타러 하나님 뭐가 지금 할 일이 없어갖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까? 그럼 성전이 있다. 뭐 대충 이런 사이즈다 하면 되지. 지금 하나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설계도면 짜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예컨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리라 해봅시다. 우리가 뭐 애들한테 그렇게 했다 합시다. 우리 좀 더 튼튼하고 뭐 성장하고 그런 모습을 꿈꾼다면 뭐 우리 그냥 슥슥 그려볼 수 있겠지요. 아, 우리 본당은 이랬으면 좋겠고 식당은 저랬으면 좋겠고 뭐 아마 그림 솜씨 좋은 사람은요 멋들어지게 그려낼 것이고 아니라 해도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 미래의 우리 교회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요 누구도 줄자 들고 오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그냥 상상하는 거니까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 그 그림 갖고 싸울 거 없잖아요. 그림 갖고 아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니까 이렇게 뺍시다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없다고요. 예. 하나님 시간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그럼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단 한 번도 역사 속에 있었던 적도 없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지도 않을 성전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40장부터 지금 조금 불손하게 말하면요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기꾼들 수법이 또 저렇잖아요. 절대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법 없어요. 아주 치밀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지금 그럼 우리를 속이시는 겁니까? 쭉 한번 보세요. 너무 정교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앞부분만 좀 읽었는데 뒷부분까지 뭐 구성이 비슷하거든요. 방들만 달라지고. 너무 정교해요. 정말 설계도를 글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어요. 우리 시대에도 없고 마지막 날에도 성전은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하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또 다시 그 2500년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로 치면요. 우리 민족이 그때 뭘 했냐니까 우리 민족은 그때 남아있는 기록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한 이제 그 한 BC 한 1세기 정도 되면요. 이제 그 바격거세가 그 아래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스겔이 지금 그때보다 한 500년 전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사실 당시 사람들이 그 단군 신화나 바격거세가 그 아래서 나오는 것을요, 우리가 이해했듯이 이해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사실 우스갯소리라든지 그냥 옛날 이야기,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야기 정도로 불과하다고 알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혹시 또 박씨 또 기분 나쁠라 그죠? 오, 진짜 아래서 났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아, 뭐, 맞아. 뭐, 안 봤어야 합니까? 그죠? 뭐, 아래서 났을 수도 있겠다 싶어. 예. 뭐, 그죠? 예, 뭐.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요. 2000년 전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 아닙니까? 우리의 혈육적인 조상들은 그 이야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모시고 국가를 건립하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갔을 거라고요. 이 혁거세가 이 난생한 것, 아래서 태어난 건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는 진리와 같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2000년 전에 세계관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지요. 혁거세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전의 이야기는요, 분명히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달랐을 거라고요. 하나님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필요한 말만 하셨을 겁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 사실 읽기에도 지루하고 좀 길거든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일러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흘려듣지 못하도록 손에 자와 줄자를 쥐게 하고 측량하게 하시면서. 물론 이제 이 속에 있는 숫자들이 상징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일체를 읽었지만 지금 사로잡힌 지 포로된 지 25째 해, 25년째 된 시점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면 이 이제 42장까지 쭉 보면요, 사이즈가 25의 배수가 계속 등장합니다. 25년 포로된 지 25년이니까 사이즈가 25척이 등장하고요. 25에 두배 하면 50년, 희년 되는 해거든요. 해방 자유를 선포하는 그 50이 상징으로 등장하고 50에 배수되는 100척이 또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25, 50, 100이 계속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숫자였을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그 숫자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포로 생활 25년 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리 문학 중에 하나가요, 정철이 쓴그 관동별곡입니다. 여러분 아마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700년 전 고려시대 작품인데 그거 해석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에 쥐가 난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선조가 고려시대 때쓴 정말 그 명필가가 쓴 관동별곡이라는 그 문학 작품인데요, 술술 읽히지 않거든요. 거의 수험생들이 머리 쥐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부분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강호의 병이 깊어 죽님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귀에 이제 우리 뭐 한국말이니까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줄 치면서 우리는 옛날에 다 줄줄 공부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요. 뭐 수능 이몇몇해 전에 또 수능이 나왔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되어 죽림에 은거해 지내고 있었는데 800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한 말을 들어도요, 우리 마음이 팍 와닿지 않아요. 일단 죽림이 어딘지 우리는 잘 모르고, 이그 당시 800리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요, 당시 강원도 관찰사라는 직분이 어느 정도의 직분인지도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술술 익히잖아요, 이 해석본을 읽는다 해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쉽게 번역돼서 손치더라도요, 관동별곡보다 2000년은 오래된 본문이라고, 에스겔 이 본문이요. 쉽게 들어온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 작품도요, 우리가 그때 고려시대의 세계관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이게 접하기가. 성경이 술술 읽힌다고요. 그런 사람 그말 믿지 마세요. 제가 사실, 제가 늘그 성경이 좀 어렵다, 나도 보면 막 졸릴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사실 뭐 제가 농담조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제 실제로 그래요. 저도 늘 읽을 때마다 어려움이 팍팍 있습니다. 성경 술술 읽힌다는 사람하고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약이 그나마 우리한테 가까운데요, 그것도 2000년 된 거라고요. 여러분, 혁거세 시대 때 쓰여진 거라고요. 그게 우리한테 술술 와닿기요. 그 당시 문화가 우리한테 막 와닿는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절대 쉽게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어떤 날은요 한 장이 안 넘어가요. 하루 종일 보는데 한 장에 관련된 배경을 찾아보고 하는데 하루에 한 장이 안 넘어간다고요. 제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도요 관동별곡 술술 못 읽었어요. 그걸 읽으려면요 700년 전 고려시대의 그 문해 스타일 당시 문화 가치관에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걸 빠삭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애를 쓰고 눈 아는 사람은 돋보기 끼고요 사전도 찾아가며 영어 성경도 대조해 가면서 안 그러면 목사님이나 뭐 또 잘 아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적용까지 하려면 기도까지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게 성경 아닙니까? 술술 읽힌다니 그 뭔 말입니까? 그냥 인쇄된 글자나 술술 읽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40장부터의 내용도요 그런 전제하에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우리한테 원하시는 바가 뭔가 도대체 2500년 전에 알려주신 설계도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속속들이 세밀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큰 뜻은 살펴볼 수 있겠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 헛된 희망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손에 잡힐 듯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백성이 그 말씀 속에서 진짜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약속해요. 야 나중에 네 그래 어른되고 나면은 차 한 대 사줄게. 아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그냥 하는 소리겠지. 이제 지금 당장 휴대폰 하나 사달라는 것도 안 사주고 있으면서 무슨 어른이 되면 차를 사줘. 예. 안 믿습니다 애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면 믿어요. 2021년 4월 10일에 내가 차 한 대 계약해 주겠다. 아이들은 진짜 믿을 거라고. 그 2021년 4월 10일을 기다릴 겁니다. 가격은 얼마짜리 배기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그럼 그 약속을 듣는 사람은 아주 크게 신뢰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포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손에 잡힐 듯한 마치 줄자로 잴 수 있을 듯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깝깝할 때 뭡니까? 깝깝하고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내 지금 살 곳이 없습니다. 살 곳을 좀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왜 그래요?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에스겔 40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 네가 집을 기도했으니까 내가 집을 주겠다. 그 집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고 어느 동네에 있을 것이고 뭐 런던 어느 동네에 몇 층짜리가 될 것이고 평수는 이럴 것이고 가격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면요 우리 아주 마음이 든든할 거라고요. 하나님요 지금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 든든함을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 든든함을 너가 내 믿으라는 겁니다. 든든함을. 물론 그 약속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뻥치신 거 아니에요. 왜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오셨잖아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그 성전 필요 없어도 뭐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부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어요. 예, 2000cc 내가 뭐 좋은 배기량 적당히 되는 거 차 사주겠다. 아버지 그거 안 사줘요. 야 아버지 마음 변해갖고 좀 괜찮은 전투기 하나 사줄게. 애가 불만 있습니까? 불만 없어요. 아버지 감사 땡큐지. 예, 감사 땡큐 아닙니까? 자기가 영 차 갖고 있으면 전투기 팔아보세요. 그 컨테이너로 차를 갖다 줘도 몇 대로 바꿀 수 있을라나. 하나님 그런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 지금 메마른 영혼들 아닙니까? 식민지 포로 생활하면서 그 심정에 생수를 내리십니다. 아주 정성껏. 마지막 입새 이야기 우리 유명하게 잘 알죠. 여자아이가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이거 이제 저 입새에다가 자기 막 영혼을 투여해가지고 저 입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다. 그 옆집 할아버지가 그 신출구조 할아버지가 그걸 듣지요. 그래갖고 그 폭풍과 내리치는 날 입새 다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그 뉴욕에 그 비바람 맞으면서 나가고 그 할배가 그대로 나뭇잎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폭풍 후에도 입새 하나가 살아남았네. 그 여자는 사는데 그 폭풍 후 비 맞고 그 그림 그린 할아버지는 옆에서 죽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그 입새를요 여러분 가짜 입새거든요. 근데 그 입새를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보다도 진실한 입새 아닙니까? 사람 살린 입새 아닙니까? 저 하나님 바로 그런 할아버지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실 때요 두루뭉술하게 주지 않으세요. 믿으나 마나 한 모습으로 주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손에 자와 줄자를 들려주시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믿을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기 바라고 믿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재야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을요. 하나님 보여주신 소망의 크기를 우리는 재야하면서 측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간 쓰기를 근데 되게 주저해요. 세상이 주는 거짓된 소망을 재어보는데 사실상 죄다 인생을 허비할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로 우리가 측량하고 있는 것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재보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진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재면서 살았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 옆집 아줌마가 들려준 것, 옆집 다른 학부모가 들려준 그 소망을 내가 막 재려고, 아 옆집 사람이 뭐 이런 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재려고 우리가 시간 쓰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측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재면서 부지런히 측량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꾸며 참된 소망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시간 쓰고 노력하며 측량하고 있는 그 모래성을 우리도 거기 덤벼들어가지고 그거 측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희망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줄자로 측량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썩어질 희망을 재면서 살아가지 않고요. 영원한 희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분명하고 구체적인 소망. 세상은 그것이 절망이라 말하고요.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말하고요. 멸시받는 길이라 말할 것이지만 담대하게 그런 길을 측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신 줄자로 우리는 무엇을 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소망, 영원하지 못하고 곧 썩어질 그러한 희망을 재면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자 거기에 자를 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도 아주 구체적으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싶지 하지 않냐고, 우리가 거기에 눈을 두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망을 재어가며 부지런히 측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